예, 오늘 설교 제목은 뭐좀 딱딱합니다. 근데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그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1차 종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데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보수냐 진보냐가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까지도 보수냐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당신이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10점인데 5점은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점수가 5.33. 그러니까 중도에서 약간 보수로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신앙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보수든 진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예루살렘 교회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것이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종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2절 말씀이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종종 그 출판된 그 책을 보다가 좀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구절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한다. 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지만 그들은 심각하게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었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번역.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를 제가 영어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NASB 영어 번역인데, And when Paul and Barnabas had great dissension 하고 and debate with them.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둘이 심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으로 교회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로 내려온 사람부터 그 말을 듣고 교회가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물어보게 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갖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상급교회, 즉 안디옥 교회가 자신보다 지금 또 다른 권위와 어떤 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머릿돌 교회가 됩니다. 이게 머릿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릿돌 교회가 12개 이상 모이면 노회가 됩니다. 노회도 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회도 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는 약 170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 170개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0개의 노회가 모여있는 약 16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시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노드 가면 시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16개의 대회가 모여서 총회, 교단을 이룹니다.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 교단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교회는 구분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다른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세 가지 중요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머릿돌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대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세 개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살아갑니다. 그럼 2017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Book of Confession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왔을 때 그때 교회가 신앙 고백합니다. 히틀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성경과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이걸 북어보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고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 가지를 갖고 있지만 교회가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할례 문제 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상급교회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해결하냐면 성령께서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지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감옥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 리더십이 누구로 넘어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떠나갔으니까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누가 떠나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여러분 순교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흩어지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이상하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냐면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일파로 간주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AD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그렇게 죽은 것에 분노해서 너무나 거룩한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야고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간다 그랬죠. 땅끝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연결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더니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모세 율법에 따라 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저들에게 구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초청을 받습니까? 고넬료의 초청을 받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누구한테 책망을 듣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책망을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야고보에게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너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아니라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봤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과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할례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몇 사람 얘기를 했죠? 야고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야고보하고도 다르고 베드로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이상하게도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떠나갑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왜 놀랐냐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겠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느냐. 마가 요한에게는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급진적인 겁니다. 너무나 진보적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을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 생깁니까? 2차 전도 때 생깁니다. 2차 전도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죠. 심하게 다툽니다. 결국은 누구하고 누가 헤어집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따로 갑니다. 따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너무나 진보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했고 더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필요 없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벼랑과 툭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올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진보적인 겁니다. 어떻게 진보적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할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죄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선교 사역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만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할례 없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면 할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20절에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뭘 합의를 보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을 그래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어서 안 된다고 편지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뭐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의견이 일치합니까? 부부가 의견이 일치합니까? 그런데 그럼 누가 우리의 의견을 일치하게 만들어가는가 합니다. 누가 하시는가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증언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5절이나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5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는 한 절 나옵니다. 12절 한 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회의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복을 할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것만 보고를 받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의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지금 5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어요. 시므온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자가 있는데 첫 번 세운 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 찾아갈 때 기쁨으로 찾아갔습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 그가 기쁨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환상 중에 억지로 간 겁니다. 갔다 와서 또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혼돈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세우신 첫 번째 사도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전도여행 따내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 문제 회의에다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할례 문제 누가 제기한 거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증언을 채택하고 있냐면 바울의 증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 특히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사역하시면서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그런 질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질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실 때 바울이 똑똑하고 신학적이고 앞날을 보고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의 교회와 야고보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할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려면.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진보적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월등히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이 어떻게 유대가 복음을 전도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적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급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월등하고 뛰어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의가 결론이 납니다. 야고보가 아모스를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20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자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급진적이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가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율법에는 열심인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 율법에도 열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너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너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가 사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례에 따라 머리를 깎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머리를 자신의 신앙,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구원으로 보면 머리를 깎겠습니까? 안 깎겠습니까? 안 깎습니다. 절대로 안 깎습니다. 깎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율례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왜 율례를 지키는가 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는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에게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간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20절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편지하자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서로 돌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울은 나중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가 머리를 깎습니다. 자신과 이해가 다르고 자신의 신학과 다르고 자신의 믿음과 다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머리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보수다 진보다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들 이걸 너무나 따집니다. 그저 제가 목사가 보수라고 하면 자기 신앙도 보수인 줄 착각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오늘 바울처럼 오늘 야고보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신앙을 내가 보수다 신앙이다 저 진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런 것에 따르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찾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